예, 목요일 새벽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요엘서 끝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다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엘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3월 1일 또 초하루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편으로 갔다가 3월 이제 중순 넘어서면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요엘서는 심판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엘서 1장을 시작할 때 메뚜기 재난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곳을 빼고 그 주위에 임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제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자신들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죽는다. 뭐 심판받는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메뚜기 재해를 이스라엘 땅도 겪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메뚜기 재난이 일어나지? 그래서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지금 우리가 메뚜기 재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게 요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자 조금 더 설명드리죠. 자,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에 여호사밧 골짜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 지명은 아니고 여호사밧이란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골짜기, 오늘도 심판의 골짜기. 그러면서 이제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 자, 앞에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요구점만 딱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앞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메뚜기 재난이 일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드릴 소재, 전제, 즉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어. 전제,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 왜? 포도원이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민족이 지금 심판의 골짜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열방들이에요. 모든 나라에 다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은, 그러니까 앞에 보면 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요 구절만 딱 빼서 읽으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또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구절도 그냥 읽으면 아,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요것부터 한 최소 짧게 잡아도 한 500년 뒤라고 보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는 왜 통행하지 못하고, 통행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통행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통행하지 못하리라는 말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침범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남유다 많을 때도 그랬고 이방인들이 휩쓸었잖아요. 약탈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완전 뭉개버렸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어들릴 것이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 기억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에 젖을 흘린다, 물을 흘린다, 이 표현이 뭐냐면 신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땅에, 바리스 땅에 왜 이 산에서 왜 우유가 안 흘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 그런 표현 자체가 신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표현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런 거 있죠. 뭐 무릉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설이 사는 곳. 뭐.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사는 땅과는 다른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한자 문화권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이 그 백성에게 특별히 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이 이제 다시 신이 주신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땅을 사랑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표현이 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모든 땅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골짜기까지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물이 많은 이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한반도도 뭐 우리나라 땅도 뭐 물이 모여서 난리를 쳐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메마르거든요. 그 땅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확 다가옵니다. 메마른 땅인데 이게 흘러온 거죠.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터번 이렇게 둘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고. 이유가 뭐냐면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쫙쫙쫙 갈라집니다. 피부가. 그리고 또 왜 앞에 다 막고 있느냐. 먼지 때문에 그런 거죠. 먼지가 많다는 이야기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마르면요. 금방 느끼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이쪽은요. 이게 느낌이 땅 위에 있는 풀의 껍데기를 확 벗긴 느낌이에요. 그만큼 메말라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 포도주와 젖이 흐르고 샘이 흐른다. 근데 골짜기 같이 그까지 그물이 쭉 간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건들이 될 것이다. 이집트가 지금 사는 게 되게 어렵고 잘 회복이 안 되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그 역사에 이 구약의 역사에 중동 주위에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결코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왜 그러냐? 왜 황무지가 되고 황무들이 되느냐? 유다자손에게 포악을 해왔기 때문이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서 되어 있다. 그리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즉 500년 정도 길면 한 600년 정도 보더라도 지난 이후로 유다는 없어졌어요. 여기 나오는 유다와 우리가 지금 보는 유대인은 다릅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이 만나봤던 그 유대인과 지금의 유대인은 또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아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것도 앞에 1장부터 3장 요 앞부분까지 싹 다 잘라버리고 요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왜 성전 가운데로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해놓고 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뒤에 왜 성전이 파괴되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고난과 모든 판단의 분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우리 최근에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이 샘이 흐르고 성전이 모든 생수가 흐르는 근원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신성시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약속이 신성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솔로몬 성전은 한 요 정도 되는데 헤롯 성전은 한 두세 배는 더 크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더 이게 신비한 건물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세운 헤롯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라도 성전에 돈을 대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막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나아가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건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약속해도. 자, 다 정리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시작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전을 잘 지어서 계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속들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씁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자, 또 이야기하면 요즘 가보니까 뭐 성전에서 샘이 안 흘러나오던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 땅이 풍요로워진다 말은 그러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나가면 옆에는 이방인들 농사 짓는데 비교해보면 이 농사 더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얻으셨던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방인과 이방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쪽으로 딱 축소가 돼버린 거죠.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도 잘 지내야 되고 이방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도 이끄는 이것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정죄했던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죽은 자도 만지고 병든 자도 만지고 이방인에게도 가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땅. 돼지를 친다고 하여 그렇게 싫어했던 그 땅에 가셔서 돼지를 다 몰아내고 돼지에 귀신 들어가게 하고 하지만 그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요엘서를 연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되게 참 잘 편집해놨는데 연결이 됩니다. 큰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라는 그 큰 사명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라셨는데 왜 성전을 부실 수밖에 없었냐까지 이해가 돼요. 참 가만 생각해보면 모순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때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 랍비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가족이 아니면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가 있을기 전에는 만져버린 자기 예배 참석을 못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비난했잖아요. 죽은 자를 만지고 뭐 더러운 걸 만지고 비난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또 그 성전 그 가까이에 자기들 가족의 무덤을 쓰는 거예요. 왜요? 그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전 가까이 들려면 뭐 다음에 부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 약간 보면 뭔가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과 자기의 복을 받으려는 그런 이게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걸 속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변형이 되고 결국은 남유다 때 그 성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도 메뚜기 재난이 임한다. 우리에게도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라고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여기는 심판이 아니며 메뚜기 재난이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새벽에 말하는 뭐 큰 것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해 주신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파괴와 연결시켜 보면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 때문에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지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짓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전,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시대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예수님께서 파괴하시라고 말씀 기도하셨던 그 성전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성전처럼 성전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과 건축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건축헌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례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 또 청빙을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2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벌써 2월 달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또 3월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끄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